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소설 모이칸족의 최후는 뉴 잉글랜드에서 뉴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땅을 지배했던 아메리칸 원주민 모이칸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쿠퍼가 서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모이칸족은 유럽인들이 가장 처음 점령한 구역의 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가장 먼저 자기 땅을 빼앗긴 비운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쿠퍼는 백인 문명의 확장이 원주민 문명을 파괴하는 세태를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유럽이 자화자찬한 위대한 정복의 역사가 실은 잔악한 강탈의 역사임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백인 지식인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대의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더 넓게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 작품의 궁극적인 흠결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흠결은 자체로 당시 사회가 가리고자 했던 치부를 병인처럼 드러냅니다. 물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이후 독자들의 몫이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Good evening, everyone.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런입니다.
모이칸족의 최후는 문학적, 역사적 가치 못지않게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작품이지요.
네, 뭐 눈치 빠른 청취자분들이라면 첫 시간 감상하시면서부터 살짝 불편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디언이라는 명칭도 지금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표현이죠. 음흠. 옳은 표현은 Native Americans입니다.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제 콜럼버스가 네네네. 인디아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죠.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는데요. 음흠. 인디언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도에 사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은 Native Americans라고 하셔야 되는데 음흠. 이거는 쿠퍼가 생존 당시에는 음흠.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호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 거죠.
그 말씀하셨듯이 콜럼버스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아주 네네. 오래전부터 맞아요. 인디언이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차별성에 네네. 관한 얘기겠지요.
맞아요.
아, 보다 또 복잡 미묘한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작품 속에 그 인종성의 배치. 말하자면 허가이 같은 경우는요.
네.
백인이면서 미국 원주민의 대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모이칸족 추장인 칭가치국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인 코라, 이 여인은 좀 더 복잡한데요.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혼혈이죠. 흑백 혼혈.
네. 그래서 혹시 그녀에 대한 묘사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음흠. Complexion, 그러니까 피부색이 color of the rich blood, 짙은 핏빛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녀의 혈통을 암시하는 대목이었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혈통에 어떤 미스테리가 있을지. 강력하네요.
네.
짙은 핏빛. 말씀드렸듯이요. 쿠퍼는 모이칸족의 최후에서 백인으로서 갖는 그 모순이나 문제점을 100%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점이 당대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의 심각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함께 보면서 읽는 통시적인 감상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모이칸족의 최후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번역서 선물 준비했죠. 도서출판 열린 책들에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Doobie Brothers의 What a Fool Believes 오늘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음악 듣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1750년대 말 미국 식민지 대륙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인 지 3년째 되는 해 두 명의 여자와 한 명의 군인이 뉴욕 변경의 숲속을 가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군은 영국군이 점령한 윌리엄 헨리 요새를 공격 중이었다. 두 명의 여자는 요새를 지휘하는 영국군의 먼로 대령의 딸 코라와 앨리스였다. 던컨 헤이워드 소령이 그들을 호위했고 아메리칸 원주민 마구아가 그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첩자였던 마구아가 그들을 숲에서 따돌리면서 그들은 위험에 처하는데 이때 만난 모이칸족의 추장 칭가치국과 그의 아들 웅카스 그리고 백인이지만 원주민의 친구로 살아온 전사 호카이를 만나 보호를 받게 된다. 마구아는 모이칸족과는 원수지간인 휴런족이었음이 밝혀진다. 그는 또 르나르스틸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휴런족과의 격전 끝에 호가이, 웅카스, 칭가치국은 이후를 기약하고 숲을 탈출하고 코라, 앨리스, 헤이워드는 숲에 숨어있게 된다. 그러나 이내 휴런족에게 발각되고 만다.
forgetful of everything but the impulses of his hot blood. Duncan leveled his pistol and fired. The report of the weapon made the cavern bellow like an eruption from a volcano. And when the smoke it vomited had been driven away before the current of air, which issued from the ravine, the place so lately occupied by the features of his treacherous guide was vacant. Rushing to the outlet, Hayward caught a glimpse of his dark figure stealing around a low and narrow ledge, which soon hid him entirely from sight. Among the savages, a frightful stillness succeeded the explosion, which had just been heard bursting from the bowels of the rock. But when Le Renard raised his voice in a long and intelligible whoop, it was answered by a spontaneous yell from the mouth of every Indian within hearing of the sound. The clamorous noises again rushed down the island, and before Duncan had time to recover from the shock, the feeble barrier of brush was scattered to the winds. The cavern was entered at both its extremities, and he and his companions were dragged from their shelter and borne into the day, where they stood surrounded by the whole band of the triumphant Hurons.
던컨 헤이워드 소령은 앨리스가 가리킨 방향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바위 바로 위에 르나드 스틸 혹은 마구아가 악랄하고 사납고 야만적인 표정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놀라운 순간에도 헤이워드는 평정을 잃지 않았다. 처음에는 놈이 자신들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믿고 자연히 벽 뒤로 숨으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희열과 잔인한 승리감에 찬 놈의 표정을 보고 자신들이 발각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내 권총을 겨누어 쏘았다. 총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연기가 사라졌을 때 배신한 안내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출구로 달려나간 헤이워드는 검은 몸뚱이가 낮고 좁은 안반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마저도 곧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내 르르나르의 함성에 이어 근방의 모든 인디언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덩컨 헤이워드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동굴 양쪽에서 인디언들이 달려나왔고 그와 그의 동행을 밝은 태양 아래로 끌고 나갔다. 그들은 승리에 들뜬 휴론족에게 에워싸이고 말았다. 랄롱 캐라빈, 휴론족이 헤이워드 소령에게 거친 말투로 반복해 한 말이었다. 랄롱 캐라빈, 롱 라이플. 그것은 프랑스어로 긴 라이플 총을 뜻했다. 긴 라이플 총을 들고 다니는 백인 전사, 호크아이를 뜻했다. 휴론족은 호크아이를 찾고 있었다. 아니, 호크아이가 이끄는 웅카스를 찾고 있었다. 헤이워드 일행은 휴론족의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구아 혹은 르르나르 스틸에게 뜻을 전달했다.
호크아이 일행은 물로 들어갔다. 다시 말해, 여기엔 없다.
르르나르가 그 사실을 휴론족에게 통역해 주었을 때 휴론족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When the fact was generally understood, the savages raised a frightful yell, which declared the extent of their disappointment. Some ran furiously to the water's edge, beating the air with frantic gestures, while others spat upon the element to resent the supposed treason it had committed against their acknowledged rights as conquerors. A few, and they not the least powerful and terrific of the band, threw lowering looks in which the fiercest passion was only tempered by habitual self-command at those captives who still remained in their power, while one or two even gave vent to their malignant feelings by the most menacing gestures, against which neither the sex nor the beauty of the sisters was any protection. The young soldier made a desperate but fruitless effort to spring to the side of Alice, when he saw the dark hand of a savage twisted in the rich tresses, which were flowing in volumes over her shoulders, while a knife was passed around the head from which they fell, as if to denote the horrid manner in which it was about to be robbed of its beautiful ornament. But his hands were bound.
야만인들은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표했다. 물가로 달려가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자, 승리자의 권위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물에다 침을 뱉는 자, 몸에 밴 자제력으로 맹렬한 감정을 억누르는 눈빛을 포로들에게 던지는 자, 한두 명은 위험천만하게도 앨리스의 머리채를 낚아채더니 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기까지 했다. 젊은 군인 헤이워드 던컨은 그 곁으로 달려가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지만 묶여 있어서 소용이 없었다. 분노의 물결이 잔잔해진 후 인디언들은 평의회를 열었다. 대부분이 침묵하는 것을 보니 만장일치로 결정한 듯 했다. 이윽고 그들은 카누를 준비하더니 포로들을 태웠다. 잠시 후 그들은 전날 밤 도착했던 지점의 반대편인 강의 남쪽 두개 당도했다. 헤이워드는 휴런족이 자기들을 프랑스 군 장교 몽캄에게 넘길 거라고 짐작했다. 그리고 마구아가 휴런족과 진정한 동맹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잠시 손을 잡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구아는 헤이워드가 상상한 이상의 남자였다. 코라를 끌어낸 그는 숨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Listen,"
said the Indian, laying his hand firmly upon her arm, as if willing to draw her utmost attention to his words. A movement that Cora, as firmly but quietly, repulsed by extricating the limb from his grasp.
"Magua was born a chief and a warrior among the Red Hurons of the lakes. He saw the suns of 20 summers make the snows of 20 winters run off in the streams before he saw a pale face, and he was happy. Then his Canada fathers came into the woods and taught him to drink the fire water, and he became a rascal. The Hurons drove him from the graves of his fathers as they would chase the hunted buffalo. He ran down the shores of the lakes and followed their outlet to the city of Cannon. There he hunted and fished till the people chased him again through the woods into the arms of his enemies. The chief, who was born a Huron, was at last a warrior among the Mohawks."
"Something like this I had heard before," said Cora, observing that he paused to suppress those passions which began to burn with too bright a flame, as he recalled the recollection of his supposed injuries.
"Was it the fault of Le Renard that his head was not made of rock? Who gave him the fire water? Who made him a villain? Was the pale faces the people of your own color?"
"And am I answerable that thoughtless and unprincipled men exist whose shades of countenance may resemble mine?" Cora calmly demanded of the excited savage.
"No, Magua is a man and not a fool. Such as you never open their lips to the burning stream. The Great Spirit has given you wisdom."
"What then have I to do or say in the matter of your misfortunes, not to say of your errors?"
"들어라, 마구아는 호수 인디언 휴론족의 주장이자 전사로 태어났다. 그가 백인을 처음 본 건 20번의 여름, 20번의 겨울이 지난 후였다. 그때까지 마구아는 잘 지냈다. 그러나 캐나다의 조상들이 숲으로 들어와 그에게 불의 물, 이것을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악인이 되었다. 휴런은 그런 그를 물소를 몰아내듯 쫓아냈다. 그 후 마구아는 호수가를 달려서 대포의 도시로 갔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쫓겨나고 말았고 결국 그는 적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휴런으로 태어난 주장이 결국 적 모호크의 전사가 된 것이다."
"전에도 들어본 이야기군요."
"누가 그에게 불의 물을 주었지? 누가 그를 악당으로 만들었지? 그건 바로 너와 같은 피부색을 가진 백인이다.
얼굴색이 나와 비슷하다고 해서 생각 없고 방중한 그들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마구하는 남자이지 바보가 아니다. 너 같은 여자가 불타는 물에 입을 대진 않아. 위대한 영혼은 너에게 지혜를 주었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과실은 물론이고 당신의 불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마과 르 르나르 스틸. 그는 고라에게 중대한 사실을 알렸다.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싸움을 시작할 때 르르나르는 영국 편에 서서 모 그쪽의 부대를 공격했다. 너의 아버지는 우리 부대의 최고 대장이었다. 그는 모 그쪽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모 그쪽은 그 말을 따랐다. 인디언이 불의 물을 마시고 자기 전사들의 오두막으로 들어가면 처벌한다는 법도 너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었다. 마과는 어리석게도 불의 물을 마셨고 그 효과를 받아서 너의 아버지의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 멀로 대령이 어떻게 했지? 딸인 네가 말해봐라.
아버지는 자신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범법자를 처벌했죠.
정의? 악을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게 정의라고? 마구아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가 한 말, 그가 저지른 행동은 모두 불의 물 탓이었다. 그러나 멀로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휴런 주장이 백인 전사들 앞에서 묶여서 개처럼 채찍질을 당했다.
See? Continued Magua, tearing aside the slight calico that very imperfectly concealed his painted breast.
Here are scars given by knives and bullets. Of these, a warrior may boast before his nation. But the gray head has left marks on the back of the Huron chief that he must hide like a squaw under this painted cloth of the whites.
I had thought, resumed Cora, that an Indian warrior was patient, and that his spirit felt not and knew not the pain his body suffered.
When the Chippewas tied Magua to the stake and cut this gash,
said the other, laying his finger on a deep scar.
The Huron laughed in their faces and told them, Woman, struck so light. His spirit was then in the clouds, but when he felt the blows of Monroe, his spirit lay under the birch. The spirit of a Huron is never drunk. It remembers forever.
But it may be appeased. If my father has done you this injustice, show him how an Indian can forgive an injury and take back his daughters. You have heard from Major Hayward. Magua shook his head, forbidding the repetition of offers he so much despised.
"가슴을 보라. 이게 바로 칼과 총알로 생긴 상처다. 전사라면 자기 부족에게 자랑할 수 있겠지. 하지만 반백의 백인 대장은 휴런 주장의 등에 여자처럼 백인의 울긋불긋한 옷으로 가려야 할 자국을 남겼다."
"인디언 전사는 인내심이 많고 그의 영혼은 육체가 겪는 고통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지폐와족이 마과를 말뚝에 묶고 이 상처를 냈을 때 마과는 그들에게 웃으면서 말했지. 여자처럼 힘이 없다고. 그때 그의 영혼은 구름 속에 있었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몰로의 1차 직진을 당했을 때 그의 영혼은 박달나무 아래로 떨어졌다.
노여움을 풀어드릴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부당한 처벌을 내렸다면 인디언은 상처를 용서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딸들을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세요. 헤이워드 소령이 말했듯이 그에 대한 보상은...
닥쳐! 르르네드 스틸은 그딴 건 원하지 않는다.
원하는 게 뭐죠? 뜻하는 바를 말해보세요, 마구아.
너의 조상인 검은 머리에 위대한 영혼을 걸고 맹세하라. 너의 아버지 백인들의 늙은 대장에게 가서 전한다면 너희들을 보내줄 수도 있다.
무슨 약속을 하면 되죠?
마구아 left his people. His wife was given to another chief. He has now made friends with the Hurons and will go back to the graves of his tribe on the shores of the Great Lake. Let the daughter of the English chief follow and live in his wigwam forever.
However revolting a proposal of such a character might prove to Cora, she retained, notwithstanding her powerful disgust, sufficient self-command to reply, without betraying the weakness. And what pleasure would Magua find in sharing his cabin with a wife he did not love, one who would be of a nation and color different from his own? It would be better to take the gold of Monroe and buy the heart of some Huron maid with his gifts. The Indian made no reply for near a minute, but bent his fierce looks on the countenance of Cora, in such wavering glances that her eyes sank with shame, under an impression that for the first time they had encountered an expression that no chaste female might endure. While she was shrinking within herself, in dread of having her ears wounded by some proposal still more shocking than the last, the voice of Magua answered in its tones of deepest malignancy.
Magua가 동족을 떠났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주장의 것이 되었다. 이제 Magua는 휴론과 다시 친구가 되었고 자기 부족의 무덤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영국인 대장의 딸이 그의 것이 되어서 그를 따라가 그의 오두막에서 평생을 살 것이다.
마구아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한 집에서 살겠다고요? 그래서 마구아는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죠? 민족도 피부색도 다른 아내에게서 무슨 낙을 얻겠다는 건가요? 차라리 먼노 대령에게서 금화를 받아서 휴런 처녀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나을 텐데요.
인디아는 1분 가까이 코라를 노려보았다. 그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서 코라는 생전 처음으로 순결한 여인이라면 견딜 수 없는 표정을 마주했음을 알았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자기를 아내로 삼는 것으로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자신 모두를 욕되게 하려는 그의 보복보다 더 큰 보복이 올까 두려워 몸을 떨었다. 그런 그녀의 귀에 이윽고 마구아의 악의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When the blow scorched the back of the Huron, he would know where to find a woman to feel the smart. The daughter of Monroe would draw his water, hoe his corn, and cook his venison. The body of the gray head would sleep among his cannon, but his heart would lie within reach of the knife of Lestutil.
Monster! Well dost thou deserve thy treacherous name, cried Cora, in an ungovernable burst of filial indignation. None but a fiend could meditate such a vengeance, but thou overratest thy power.
you shall find it is, in truth, the heart of Monroe you hold, and that it will defy your utmost malice." The Indian answered this bold defiance by a ghastly smile that showed an unaltered purpose, while he motioned her away, as if to close the conference forever. Cora, already regretting her precipitation, was obliged to comply, for Magua instantly left the spot and approached his gluttonous comrades.
"이런 마구아의 등에 채찍이 떨어질 때부터 마구아는 그 고통에 대한 복수가 될 여자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바로 먼노에게서다. 먼노의 딸이 마구아가 마실 물을 길어올 것이다. 먼노의 딸이 마구아가 먹을 옥수수를 따고 마구아가 먹을 고기를 구울 것이다. 먼노의 몸은 대포 사이에서 자겠지만 그의 마음은 르수틸의 칼이 닿는 곳에 있을 것이다."
"괴물! 너의 사악한 이름에 꼭 어울리는구나.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보복을 생각할까?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있어. 그래, 지금 당신 손에 잡힌 것이 바로 먼로의 마음이지? 바로 그 마음이 당신의 악랄한 복수를 좌절시킬 거야."
고라가 이토록 대담하게 저항하자 마구아는 대답 대신 무시무시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자신의 뜻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린 후 그는 대화는 이제 끝났다는 표시로 가보라는 손짓을 했다. 그가 곧바로 자리를 떴기 때문에 고라는 그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모이칸족의 최후의 원활한 감상을 위한 팁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북마크 게시판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도서출판 열린 책들에서 모이칸족의 최후를, 자음과 모음에서 파울로 코엘료의 트위터글 모음집 마법의 순간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아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어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9월 7일과 8일 이틀간 임진각 평화놀이 야외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인 2013 파주포크 페스티벌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 중간에 함께 들으신 음악은요, 모두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주제로 한 음악이었고요. 퀸의 White Man 처음에 들으셨고요. 좀 전에는 오디오 슬레이브였죠. Conchise였습니다. Eagles의 Desperado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 Desperado.